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더해지게 되었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분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점점 더 확장되어 가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 이러저러한 평가와 말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생했다 그런 말로 자기들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짐작하고 유추하면서 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하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같은 사건 기록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급격한 모임을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짐작을 했고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이다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초대 움직임이 그 광야에서 베세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반적인 국민들 일반적인 백성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또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18절 이하 말씀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또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또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등등으로 대답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는 좀 더 자세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궁금증과 의문 제기와 그리고 백성들의 짐작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런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고 그런 대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런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리하고 확실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대속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분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앞으로 뭘 하실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백성들에게 또 생겼습니다. 왕이 되셔서 로마의 그 독재자들을 점령자들을 내어 쫓고 새 나라를 만들고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실 것인가? 이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여러 차례 시도하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즉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는 복음의 핵심이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온전하고도 완전하신 구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죄사함과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 주시는 온전하신 구주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일이어서 이 믿음이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도 31절 말씀해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그 자리에 구약의 주인공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 두 분이 나타나셔서 산 위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44절 말씀에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서 죽고 다시 사신다 말씀하시고 또 변화산 위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게 될 것이다 하고 순환을 예고하시는 이런 말씀을 거듭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우리의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과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말씀을 다 가르치셨다고 판단되신 것 같습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자꾸 숨기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주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깨닫고 믿게 되었고 하실 일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가르침이 끝났고 때가 되었으므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을 위해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때를 따라서 지나간 일에는 무의미한 고난과 무의미한 충돌 그런 것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신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엄한 모습을 보이시게 되고 그 결심 앞에 우리 모두가 감격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의 모습과 또 57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을 따르겠지만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결연하게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좌면우고하지 말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세상 관 일들에게 지나치게 관심하지 말고 가야 될 믿음의 길로 결심하시고 가시는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그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길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